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군이 20일 서부 전선에서 한국군을 향해 포격 도발을 가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후 3시 53분 14.5mm 고사포 한 발을 발사한 데 이어 20분 뒤에 직사각이 76.2mm 여러 발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처음 발사한 고사포탄은 인근 야산에 떨어졌으며 두 번째 포탄은 군사분계선 남측 700m 비무장지대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한국군 당국은 오후 5시경 155mm 자주포탄 수십여 발을 대응사격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포격 도발은 북한군 전선사령부가 지난 15일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경고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입니다. 사건 직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지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군의 포격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무부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도발과 위협적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 핵사찰을 이란 당국에 맡길 것이라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P통신은 IAEA와 이란이 최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며 이는 이란 핵협상에 참여해온 주요 6개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이번 합의에 따라 이란은 그간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아온 파르친 핵시설에 자체 사찰단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파르친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에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IAEA가 사찰 대상 국가와 부속 합의를 맺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미국은 이번 합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공화당 소속인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은 국제감시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부속 합의 내용은 웃음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은 20일 극동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 주변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인 해상연합 2015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대공 대잠수함 작전 등과 함께 연합 육상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 구축함 등 7척이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태평양 함대 기함인 미사일 순양함 와랴크호 등 15척이 참가합니다. 양국 해군의 합동연습은 2013년 7월에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는 상하이 앞바다인 동중국해에서 실시됐습니다. 양국은 앞서 지난 5월에도 지중해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같은 움직임은 중국이 영어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이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대립관계에 있는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20일 간에서 발견된 암세포가 뇌로 전이됐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미 남부 애틀랜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달 초 수술로 간암이 모두 제거된 것으로 생각했으나 최근 뇌로 암이 전이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터 전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정도 남은 것 같다며 그렇지만 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며 자신은 완전히 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카터 전 대통령은 암 진단 후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그리고 존 바이든 부통령 등으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생존했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연장자입니다. 독일 통일의 기반을 다진 동방정책의 설계자 에곤 바가 19일 사망했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올해 93살인 에곤 바는 이날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에곤 바는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핵심 참모로 적국이었던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동독에 대한 포용정책을 폈습니다. 동방정책이라 불린 이 정책은 훗날 독일 통일을 이루는 바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요, 정치, 경제, 국방 여러 분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나라죠. 하지만 미국이 또 한 가지 부끄러워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비만율입니다. 미국의 비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라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오랫동안 비만과의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도 특히 어린이 비만 퇴치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죠. 이렇게 비만과 전쟁을 벌이는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세계 최고 명문인 미국의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주 연구팀이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식의 제목으로 이 내용을 다뤘는데요. 설명을 해드리면 이 두 학교 연구팀이 우리 몸에 특정 유전자가 몸속에 지방을 쌓거나 없앨 수 있는 신진대사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를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사실 이 특정 유전자 FTO라는 이름의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은요, 신진대사가 촉진돼서 충동, 식감, 미각을 관장하는 이 뇌 부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가설은 지난해 역시 미국의 연구팀이 내놨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설이 아니라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특정 유전자를 변형하면 신진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했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는데요. 연구진이 실험 쥐에 이 특정 유전자를 변형시켰더니 쥐의 체중이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지방이 높은 음식을 먹었어도 체중이 늘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야말로 획기적인 성과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체 연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인체에 대한 연구가 성공을 거둔다면 이 비만 치료에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체중 감량 광고를 많이 보는데요. 잠잘 때도 살이 빠집니다라는 광고 문구에 시선이 갑니다. 이런 광고는 보통 과대 광고인데 살이 빠지더라도 다시 살이 쪄서 결국에는 돈만 버리는 일이 허다하죠. 그런데 이번 연구팀은요, 유전자를 변형시킨 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소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잠잘 때도 살이 빠진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번 연구 결과가 비만 치료제 개발로 이어지게 될지 전 세계 의학계가 관심 있게 지켜볼 텐데요. 의학계뿐만은 아닐 겁니다. 전 세계 70억이 넘는 사람 중에 5억 명이 비만 환자라고 하니까 말이죠.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배경, 용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 떠나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28도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습니다. 소나기 소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8월 21일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21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고 21도에서 29도 분포, 신의주 역시 구름 많겠는데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1도에서 24도 분포, 개성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21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I wish 감상해보시죠.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살펴볼까요?
네,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서 한 흑인 남성이 경찰에 총에 맞고 사망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예, 이어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뇌에서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발견됐다는 소식, 또 4년째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일부 지역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심각하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중서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서 경찰 총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네요.
예,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쩌면 이 세인트루이스라는 지명보다는 이 퍼거슨이라는 지명이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예, 세인트루이스시는 약 1년 전 무장하지 않은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한 10대 흑인 청년을 백인 경찰이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이 퍼거슨시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세인트루이스시에서 이곳 시간으로 수요일 19일 10대 흑인 한 명이 백인 경찰들에게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서 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사건의 경위를 좀 들어보죠.
예, 세인트루이스시 경찰서장이 수요일 밤 늦게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이 두 명의 경찰관들이 수요일 낮에 수색 영장을 가지고 시 북부 외곽 우범 지역에 있는 한 흑인 용의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집 안에는 무장을 한 두 명의 흑인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경찰이 들어오자 이 뒷문을 통해서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돌아서서 이 경찰관에게 권총을 겨눠서 경찰에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네.
예, 현장에서 즉사한 용의자는 만수르 볼베이라는 이름을 가진 18살 흑인 남성으로 신원이 밝혀졌고요.
네.
예, 또 다른 용의자는 현재 경찰에 추적 중입니다.
네, 경찰의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백인 경찰 두 명 모두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최근 발생한 흑인 총격 사망 사건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사망한 흑인이 총기를 가지고 있었네요.
예, 경찰은 이 사망한 용의자 만수르 볼베이가 갖고 있던 구경 9mm 권총을 포함해서 모두 4정의 총기와 마약류가 만수르 볼베이의 집 또 그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지난해에도 이 경찰 수색 과정에서 불법 무기가 발견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 경찰은 또 사건 당시 집안에 있던 또 다른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지역이 퍼거슨 사태 1주년을 맞아서 이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곳인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사건이 알려지자 이 수요일 오후부터 시 곳곳에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위 군중들은 이 도로 교차로를 점거하고 이 경찰관들에게 병이나 돌 같은 걸 집어던지면서 시위를 벌였고요.
네.
예, 일부 군중들은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손가락질 또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위 과정에서 비어있는 건물 한 곳과 또 적어도 자동차 한 대가 불에 탄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시위 과정에서 경찰하고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까?
예, 경찰은 이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말을 듣지 않자 이 장갑차와 더 많은 병력이 동원돼서 초르탄을 쏘면서 해산에 나섰고요. 심각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예, 이날 시위로 적어도 9명이 체포됐는데요. 경찰 당국은 이들에게 교통방해와 체포 불응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에도요, 이 세인트루이스 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예,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8월 19일에 그리고 또 인근 퍼거슨 시에서 마이클 브라운이 사망한 지 열흘 후에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네.
예,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약 5분 거리 떨어진 곳에서 카지엠 파웰이라는 한 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보고서에서 이 파웰이 자신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경찰 당국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도 참 심각한 것 같네요.
예, 경찰서장의 이런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현지 주민은 사망한 용의자가 경찰을 향해서 먼저 총을 겨눴다는 당국의 설명을 믿기 힘들다면서 경찰들이 항상 이런 상황을 도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목요일 이 카터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네요.
예,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었죠.
예.
예,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은 다음 주쯤에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면 국민들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에 이 약속대로 애틀란타에 있는 카터 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진단을 받았으며 이 종양이 뇌로 전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상태가 심각한 건가요?
예, 카터 전 대통령은 의사들이 자신의 뇌에서 네 개의 작은 흑색종 종양을 발견했지만 이 치료가 모두 가능한 것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카터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20일에 첫 번째 방사선 치료에 들어갑니다.
네. 카터 전 대통령이 이달 초에도 이 간 수술을 받았었죠.
예, 앞서 수술은 이 간에 있는 작은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이었는데요. 이 수술로 작은 덩어리는 완전히 제거됐지만 새로운 종양 4개가 뇌에서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일반 대중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저서를 쓴 한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요. 예, 다른 대부분의 대통령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겠지만 예, 평소 늘 소탈하고 솔직한 카터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기자회견 역시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 나온 이 카터 전 대통령의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비교적 건강해 보이던데요.
예, 카터 전 대통령의 나이가 올해 90살인데요.
네.
이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혼자 의자에 앉아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양복에 넥타이 그리고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는데요.
네.
예, 약 40분간의 기자회견 동안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인자한 미소를 간간히 지어가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몇 주일밖에 살지 못할 거란 생각도 들었었다고요.
예, 하지만 지금은 좀 더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카터 전 대통령은 가족들에게 특히 감사를 표하면서 자신이 멋진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은 이제 신의 손에 놓여 있으며 어떠한 새로운 모험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카터 전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도 유명합니다.
네. 또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기도 해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좀 친숙할 듯한데요.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주시고 다음 소식 알아보죠.
예, 카터 전 대통령은 이 민주당 소속으로 이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이 당시 대통령을 누르고 1977년에 미국 제39대의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네.
예, 하지만 이 4년 재임 기간 동안에 석유 파동 또 이란 주재 미국인 인질 사건 같은 거 겪으면서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네.
예, 평생을 정직을 강조한 정치인이었지만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퇴임 후에 활발하게 인도적 활동을 벌이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재임 때보다 퇴임 후에 더 인기를 누린 대통령입니다.
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가 사상 최악의 가뭄에 또 산불에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요, 지반까지 내려앉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끝으로 살펴보죠.
예, 4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캘리포니아의 지반이 빠르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가뭄으로 지하에 있는 물을 너무 많이 퍼올리는 바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예,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공위성과 항공기를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이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들인가요?
예, 캘리포니아주 내륙 중앙의 샌 호카인 계곡 일대로 예,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네.
예, 가장 눈에 띄게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인구 2만 4천 명가량 살고 있는 이 코코란시 근처고요. 또 한 곳은 엘 니도라는 지역인데 약 330명가량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전에도 이런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가뭄이 든 해에는 특히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끌어올려쓰는 바람에 이 땅이 가라앉는 이런 지반 침하 현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예, 문제는 이 100년 만에 최악이라는 가뭄을 4년째 겪으면서 이런 침하 현상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이 한 달에 약 5cm씩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매달 5cm씩이라면은 가라앉는 게 눈에 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수자원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네.
예, 주에 있는 한 운하를 가로지르고 있는 다리, 이 교량이 수면과 거의 맞닿아서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 당국자들은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도로나 교량, 주요 운하들도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수 수위도 아주 낮아졌겠네요.
예, 워낙 많은 지하수를 끌어올려 쓰는 바람에 역대 가장 낮았을 때보다도 지금 지하수 수위가 30m나 더 낮다고 합니다. 물론 끌어올리는 지하수의 양도 역대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가 지하수를 많이 쓰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주의 농업과 관련이 있겠죠.
예, 캘리포니아 주는 원래 이 넓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로 알아주는 곳이죠.
네.
예, 그런데 가뭄이 들면 과수원이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수많은 농민들이 물이 부족하니까 이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하수가 많이 빠져나가면 지하수와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이루어진 지층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땅이 자연히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네. 주 정부 당국의 어떤 조처가 필요하겠네요.
예, 사실 지난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획기적인 지하수 사용 규제 법안에 서명해서 이 관련법이 마련됐긴 한데요. 하지만 2020년경이나 돼야 이 실무진의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라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어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를 알아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영어로 Anti-Trust Law, 즉 반독점법입니다.
네. 자, 반독점법이라고 하면은 독점 앞에 반이 붙었으니까요. 독점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이겠죠?
네, 뜻풀이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반독점법에서 독점이라면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네, 사전을 보면요. 이 독점을 경제 부분에서 개인이나 한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해 이익을 독차지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어떤 시장에서 이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오직 하나거나 아니면 별로 없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건을 사는 쪽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경쟁이 없으면 이 물건을 파는 측이 값을 비싸게 부르는 것 같이 배짱을 부리면서
그렇죠.
이득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텐데요. 이런 행위를 독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미국에서는요, 이 경제 분야에서 이런 독점 행위가 한때 기승을 부려서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에 걸쳐서 이 미국 경제에서 독점이 가져온 폐해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네.
특히 철강이나 철도 그리고 석유업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이 각 분야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회사 몇몇이 이 시장을 부당하게 좌지우지하면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독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정부가 나서서 반독점법을 만들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독점 행위가 기세를 떨치자 미국 연방의회가 1890년에 셔먼법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힘을 합쳐서 상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여기고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셔먼법이 나온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요. 이 법이 미국에서 독점을 제한하는 유일한 법이 되나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독점 규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법들로 다음 세 가지를 꼽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셔먼법이 있고요. 또 1914년에 제정된 클레이튼법 그리고 연방무역위원회 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클레이튼 법하고 연방무역위원회 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처음 나온 셔먼 법은 법을 만든 목적은 좋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독점으로 보는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점을 바로잡으려고 등장한 법이 바로 클레이튼 법인데요. 이 클레이튼 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거나 독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정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나온 연방무역위원회법은 독점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방무역위원회, 영어 약칭으로 FTC를 만들어서 이 조직이 셔먼법이나 클레이튼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들도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임무를 전적으로 이 FTC가 맡는 거라군요?
아닙니다. 이 독점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조직이 FTC 말고 또 있습니다.
예.
이 먼저 연방정부 안에서는 연방법무부 소속인 독점금지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이 정부 안에 두 개가 있는 셈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업무를 조정합니다. 다음엔 지방정부인 주정부도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법원도 있습니다. 법원은 독점 관련 소송을 처리하기 때문에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주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종종 뉴스에서요, 이 거대 기업들이 독점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었다는 소식들 볼 수 있는데요. 이 독점을 규제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FTC 같은 경우는 자체 권한으로 독점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명령을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독점을 한 회사나 개인을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고요. 또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서 독점을 금지하거나 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에 주정부도 이 법무부처럼 독점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점 관련 소송을 처리함으로써 독점 규제 분야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반독점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기자, 미국 역사에서요, 이 반독점법이 위력을 발휘했던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20세기 초반에 스탠다드 오일사를 분할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존 디 록펠러가 만든 석유회사죠.
네.
이 스탠다드 오일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서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들을 제압하고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1911년에 칼을 빼들었는데 바로 전세기에 만들어진 셔먼법을 근거로 스탠다드 오일사를 30개 회사로 해체한 겁니다.
네. 최근에도 이렇게 반독점법으로 거대 기업을 쪼개라는 명령이 나오지 않았던가요?
예, 아주 최근은 아니었고요. 약 30년 전에 나온 판결인데요. 지난 1982년에 당시 미국 통신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던 AT&T사를 8개 회사로 분리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도요. 이 반독점법에 걸려서 회사가 쪼개질 뻔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에 자기 회사가 만든 인터넷 프로그램을 넣었다고 해서 이 법무부 독점 조사국으로부터 독점 혐의로 된서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소송이 이어졌는데요. 당시 1심에서는 독점 혐의가 인정돼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나누라는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고요. 결국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합의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과 FTC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50개 주 이어가겠습니다.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 부릅니다. You are the one that I want 골라봤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알라바마 앤 더
Nebr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지난 시간에는 내년 대선 열기로 벌써부터 뜨거웠던 오하이오주 다녀왔었죠?
네, 공화당 경선 주자 17명이 모두 오하이오주로 몰려가는 바람에 이 중서부에는 별로 크지 않은 이 오하이오주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죠.
그러니까요. 네, 무려 2,500만 명가량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에서 열린 공화당 후보 토론회를 시청했다고 하던데요. 오하이오주로서는 뭐 안방에 앉아서 주를 홍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매사추세츠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네, 매사추세츠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매사추세츠주 하면 의례에 따라오는 말이 미국 역사의 뿌리, 미국 독립의 태동지 같은 수식어다. 매사추세츠는 미국 북동부 대서양과 접해 있는 주다. 이 북동부 그리고 대서양이라는 지리적 요건은 사실 미국 역사를 이해하는 데 꽤나 중요한 변별점이 된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온 미국의 선조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오랜 항해 끝에 정착한 곳이 바로 미국 대륙의 대서양과 인접한 동부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의 매사추세츠 주는 흔히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이들 미국의 선조가 가장 처음 발을 내디딘 곳이다. 매사추세츠 주를 대표하는 꽃 이름도 필그림 파더스가 타고 온 배 이름과 똑같은 메이플라워라고 한다. 남판 매사추세츠주 경제개발처 차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Outstate flower is Mayflower.
매사추세츠주의 꽃은 메이플라워입니다. 대부분 하얀색이거나 분홍색이고요. 주로 이른 봄부터 늦은 봄까지 피는데 아주 작고 예쁜 꽃입니다.
그렇다면 매사추세츠주가 미국 독립의 산실, 태동지라는 또 다른 거창한 호칭을 얻게 된 이유는 뭘까?
We were one of the first states that fought the British for the independence of America. As a matter of fact, Boston, our capital,
영국과 독립 전쟁을 치른 첫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을 자유를 위한 요람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헌법도 매사추세츠주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사추세츠주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곳이고 미국 민주주의가 시작된 첫 번째 곳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주도는 보스턴이다. 미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 어떤 주는 주도가 어딘지조차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주도보다 다른 도시가 더 유명한 주도 있다. 하지만 보스턴시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보스턴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 싶다. 매사추세츠주의 역사가 오랜 만큼 보스턴시 역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다.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As they climb aboard a merchant ship loaded with tea from England. With British soldiers absent since the Boston Massacre, there is no one to stop them.
매사추세츠 주를 대표하는 나무는 아메리칸 엘름 나무다. 한반도에서 자라는 참 느름 나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그런데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고 한다. 남판 차관보의 말이다.
Our tree is the American elm. It was adopted as our official tree in 1941 to commemorate the fact that.
1941년에 아메리칸 엘름을 주를 대표하는 나무로 정했습니다. 1775년에 조지 워싱턴 장군이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있는 느름나무 밑에서 영국과 맞서서 독립군을 처음으로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꽃 이름도 예사롭지 않더니 나무도 만만치 않은 역사를 갖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매사추세츠주를 고루하고 낙후된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매사추세츠주는 역사와 현대가 함께 살아있는 곳, 살아서 함께 숨쉬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주의 전체 면적은 50개 주 가운데 44위, 하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인구는 2014년 현재 14위, 꽤 많이 모여 산다는 소리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잘 산다는 것이다. 땅도 적은 곳에 뭐가 있길래 늘 10위권에 드는 것일까? 다시 남판 차관보의 설명이다.
We're proud of is the intellectual power and great thinkers. For example, at MIT we have produced 80 Nobel Prize winners.
가장 자랑할 게 지적 파워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만 80명이고요. 하버드대학교도 40명이 넘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이런 환경 때문에 첨단 산업 분야, 의료 분야, 로봇, 생명공학 분야가 아주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인터넷도 MIT 공대에서 처음 개발된 겁니다. 물론 크랜베리 같은 농사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 1위인 적도 있습니다.
들은 것처럼 매사추세츠주에는 하버드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보스턴 칼리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여럿이 있다. 노벨상 수상자를 줄줄이 배출하는 이런 유명한 대학이 하나만 있어도 주의 자랑일 텐데 이 지성의 산실에서 나오는 지적인 힘이 매사추세츠 주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다.
So a lot of our tours will definitely stop through here. And I think this provides a very good starting point.
매사추세츠에 가면 오래된 사적지와 오래된 대학 교정, 현대적 풍경이 함께 자아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볼거리가 아주 많다.
Tourism is big in Massachusetts as well. On average every year we had 18.5 million.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매사추세츠주를 방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여름 휴가지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니까요.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자주 왔고요. 케네디 전 대통령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죠.
전 세계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영감을 안겨준 미국의 유명한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찾아 깃든 숲속 윌든 호수도 바로 이 매사추세츠 주에 있다.
In the fall, in early October, Massachusetts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places.
가을에 10월 초에 특히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래된 나무들과 맑은 공기, 경치가 정말 좋아서 꼭 한번 오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도 참 좋습니다. 따뜻하고. 우리 주에는 140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던지 간에 매사추세츠주는 모두 다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더 좋은 삶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매사추세츠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주의 역사가 오랜 만큼 유명한 인물도 많이 배출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대통령만 보자면요.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와 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 다 이 매사추세츠주 출신입니다. 이 존 퀸시 애덤스는 존 애덤스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름도 물려받았지만 태어난 곳도 브레인트리로 똑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그리고 조지 H.W.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도 이 매사추세츠 출신이고요.
네.
예, 또 레오나드 번스타인이라든지 에밀리 디킨스, 나다니엘 호손, 에드가 알란 포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수많은 예술계 인사들도 대거 배출한 곳입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 이 매사추세츠주는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현대적 문명이나 새로운 것도 배척하지 않고 잘 수용하는 그런 주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것 같죠?
네.
예, 아무래도 이 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큰 작용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매사추세츠주는 그래서 이 역사와 유행, 혁신과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매사추세츠 주의 25센트 동전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예, 긴 장총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성 모습과 베이스테이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남성은 미니맨이라고 부르던 이 독립전쟁 당시의 군인들인데요. 이 군인들이라고는 하지만 민병 대원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투복도 입지 않고 있고요.
네.
예, 그냥 평소 입고 있던 옷에 긴 총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미니맨이라고 하는 건가요?
A miniman, by its name, it means that the soldier could get ready in 1 minute. It was a self-defense force.
예, 미니맨은 말 그대로 1분맨인데요. 이 독립전쟁 당시에 1분 안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싸울 준비를 마치도록 훈련받은 그런 병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의 정신무장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매사추세츠주에 가면 이 독립전쟁 당시에 격전을 기념하는 미니맨 국립역사공원도 있고요. 또 곳곳에도 이 미니맨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베이 스테이트라는 말은 왜 있는 겁니까?
예, 매사추세츠주의 베이, 그러니까 이 많이 많기 때문입니다.
Our nickname is the Bay State. Yeah, it is a long.
앞서 이 매사추세츠주가 대서양과 인접해 있는 주라고 소개해드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울퉁불퉁 아주 길게 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베이 스테이트는 매사추세츠주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매사추세츠 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미시간 주로 여러분 안내하도록 하죠.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입니다.
find out what it means to boss someone around.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본문에서 제가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어렸을 때 내 여동생은 나한테 이것저것 시켰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웃으면서 What? 뭐라고?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내 여동생이 되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But she is younger than you.
걔는 너보다 어리잖아.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어. 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Today's expression is boss, B-O-S-S, boss someone around, A-R-O-U-N-D, around, boss someone around, boss someone around.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especially when you have no authority to do so. It basically means to give orders to someone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는 사장처럼 사람을 부리다, 쥐고 흔들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시할 권한도 없으면서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다 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뭔가를 강제로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On the other hand, if you tell someone, "Don't boss me around," it means that you don't want to be told what to do.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자랄 때 여동생이 제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했죠. 마치 윗사람처럼 말이죠.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top bossing me around 라고 하면 나한테 아무 지시도 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t's not a good idea to boss your colleagues around at work unless you are his or her boss. 라고 하면 직장에서 상사도 아니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it means to boss someone arou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Let's review.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버트 존이 부르는 Sad Eyes 들으시면서 이 시간 문 닫겠고요.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y must you look at me that way? It's over.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디지털 혁명은 인간의 권리 증진과 인간의 개발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엘 세플베다 경제기업 담당 부차관보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5차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정보사회 강요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플베다 부차관보는 이 지역이 인터넷 활용 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지구촌의 현대정보와 통신체계가 발전하는 가운데 남북아메리카에 인터넷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동반자 관계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하고 또 보호하는 데 있어서 세계의 선두 그룹으로 올라설 강력한 잠재력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제적 개혁을 촉진하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게 합니다. 세플베다 부차관보는 남미 지역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건강한 정보사회는 그 같은 가치와 공동의 번영을 촉진하는 데 핵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2018년까지 인터넷 사용자가 3억 7,800여만 명, 보급률은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플베다 부차관보는 그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 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조차 접근할 수 없거나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1월 브라질에서는 제10차 인터넷 관리 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다음 10억 명을 향한 인터넷 연결 정책 방안입니다. 미국은 인터넷 접속을 위한 중대한 결정과 토론에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세플베다 부차관보가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은 개방되고 참여하는 인터넷을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인터넷의 발전과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며 여성, 소수민족, 농촌, 빈민가 등 정보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존중하도록 정책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21세기의 역사가 쓰여질 때 우리가 어떻게 협력했는지, 디지털 경제를 출범시키는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의 이야기가 쓰여질 것입니다. 세플베다 부차관보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주도하는 데 미국인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책이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미국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US 팔러시 360을 찾아보세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해시태그 US 팔러시 360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